자,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서 앞에 왔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한다, 안아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안아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길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막 안아주기, 안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요즘같이 상막한 세상에서 누가 안아준다는 것도 위로가 많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표현을 선지자가 한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질책도 하지만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위로도 선포하는데 그런 선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 교회가 안아주는 거예요.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멀리까지 가서 물을 파주고 멀리까지 가서 진료를 해주는 것은 교회가 그들을 안아준다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아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땅에 희망을 만들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 후에 바벨론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니느웨는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섰어요. 바벨론이 또 기고만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도 무너뜨린다는 것이고 다니엘서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서는 모습을 봤잖아요. 또 그들의 세력이 지나고 헬라 제국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로마 제국 그런데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힘을 너무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는 거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바다서에서 에돔이 목에 힘주고 높은 곳에 고하면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약한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태우시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을 가진다면 사랑의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력을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을 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평화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핵무기로 무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을 담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리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핵심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장 4절인데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0장 등 신약에서도 다 인용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들이 의인의 삶을 유지해 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의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악들이 나를 괴롭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1장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악한 자들의 죄악이에요. 하나님 이걸 계속 봐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1장 13절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이 없으면 내가 별로 착하게 안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의롭게 사는데 왜 나는 계속 어렵죠? 아니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죠?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구부러졌습니다. 이 1장 4절은 그 시대를 통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 정의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이렇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요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2장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여러분 바벨론의 화가 임할 것이다. 무리들이 막 조롱하는 시를 쓸 것이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는 언제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포악한 짓을 하는 바벨론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 것 아닌데도 내 것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려고 하는 자야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야 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에게서 봤잖아요. 높은 곳에 진치고 우리는 끄떡없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내 집만 세우려고 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2장 12절 우리가 미가 나움에서도 보았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쁨과 웃음이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을 담보한다면 내 기쁨과 나의 즐거움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누군가도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웃으면 누군가는 울어야 되고 내가 우는 순간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웃잖아요.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세상, 당신이 울 때 나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세상을 살아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2장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고 그를 취하게 하고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돈 벌기 위해서요 약도 팔고 향락 산업들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악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약들이 유통되고 있고 누군가는 마약을 수입하기 위해서 뱃속에다가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들어오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생기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돈이 되면요 사람을 취하게도 만들고 약에 중독되게도 만들고 세상에 향락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소비하면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지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들이 정직한 방법으로 돈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업을 운영하셔야 돼요. 죄가 되는데 돈이 되는 것, 여기에 빠져들면 위험해집니다. 2장 19절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여러분 뭐냐? 나무로 그리고 돌로 그리고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은요 돌 그리고 나무 이것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돌. 이 나무가 신기하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 소원 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뭐예요? 그런 인생의 어떤 성공 이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금과 운이 우리의 하나님처럼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화 있을진저.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면서 2장에서 선지자가 선포한 거는 뭐예요? 그렇게 선한 자를 짓누르고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여 화 있을지어다. 악을 행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여 화 있을지어다. 이게 2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2장 3절에 이렇게 됐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악한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휴대폰에서 이렇게 확인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처럼 버스 정류장에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못 기다려서 나온 거예요. 못 기다려서 속이 막 터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못 기다리니까 제가 뭐 오래전에 읽은 책을 보면 영국에 특파원으로 갔다 온 분이 쓴 책 영국을 생각한다 뭐 이런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가 있어요? 믿음이 반드시 버스는 온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안 와? 이거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속의 불안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우리가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까지 이러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악한 자들이 잘 되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뭐예요? 악한 자를 진멸하실 날이 온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들에겐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밥을 해먹어도 밥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너무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밥솥 열어봐야 선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땐 기다려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뭐 목사로 살아가지만 그런 고민도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는 거 뭐예요? 그래요 기다리겠습니다. 입 닫고 기다리겠습니다. 입을 닫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게 2장 20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만 계셨습니까? 창세기로 가면 성전이 없을 때 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군요.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고백하고 돌을 세우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 성전을 지향하는 거예요. 신약 성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예배하는 곳,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억울한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테니 잠잠하고 기다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세상에 정말 왜 저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왜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잘 나갈까? 막 이런 고민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런 고민이 없으면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자.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의의를 쫓는 거예요. 이게 시편 37편, 시편 73편 등에 나오는 주제예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네요. 못되게 살면서 잘 되는데 그러면 이런 기대를 해요. 저런 인간은 죽을 때 분명히 편치 못하게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거기다가 막 장례식도 성대해요. 시인이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7편과 73편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거기서도 나오는 말씀, 오늘도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잠시 후에요.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그 악한 자들이 보이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면서 3장으로 가면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찬송이 시작됩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 선지자가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기온 옷이라고 하는 그 운율에 맞춰서 노래하면서 3장 19절 노래의 마지막이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내가 비록 지금 막 짓밟히고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내 발을 힘있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슴의 발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그날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 출애굽 홍해를 걷는 것, 요단강을 걷는 것들을 다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이 노래 속에 담으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3장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렸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몇 번이에요? 없을지라도가? 못하며 없으며가 몇 번이에요?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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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여섯 번 반복돼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요.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면 절망이죠? 탄식이죠? 울어야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아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생산하고 밭에는 수확이 많아서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우리의 양들이 번성하고 외양간의 소가 천천과 만만으로 늘어날 때 그때 하나님 찬송, 하나님 감사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비록 못하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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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전히 여호와는 내 곁에 계시면서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그때가 되면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기뻐하지 맙시다.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웃지 맙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으로 즐거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즐거워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는 감사하고 언제 기뻐하십니까? 언제 찬송하십니까? 세상과 똑같지 말자. 우리는 남들은 도무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우리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요즘 와서 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공부할 때 정말 공부할 돈이 없었고 뒤에서 나를 백업해주는 부모도 그리고 나에게 대단한 기댈 만한 언덕 전혀 없었지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 속에서도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눈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산재인께 오기 전에 한 해 동안 청량리에 있는 어떤 교회를 부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압구정동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1993년 1월 1일부터 청량리에 있는 교회 큰 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큰 교회로 가니까 그래도 사택은 주겠지 그랬더니 사택 없으니까 알아서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량리를 돌면서 집을 구했습니다. 어떤 집을 봤어요. 800만 원짜리 전세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방 하나에 여기 그 부엌 이렇게 뭐 그 소위 입식이 아닌 부엌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은 문 열고 그러니까 안방 방에서 화장실 주방을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골목길을 가가지고 화장실이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런 집이 800만 원짜리였어요. 도무지 거기서 내 아내를 살게 할 수는 없다. 우리 두 아이를. 그래서 조금 멀리 가면 싸겠지. 중랑교로 갔습니다. 예. 중랑교 갔더니 거기도 비싸서 도무지 안 되다 싶어서 망우동으로 갔습니다. 망우동도 안 돼서 드디어 서울시를 넘어가서 경기도로 갔습니다. 구리시로 갔습니다. 구리시도 도무지 비싸서 못하겠다. 더 타고 가봤더니 그랬더니 금곡이라는 곳에 2천만 원짜리 빌라가 번듯한 전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 200만 원을 줘가지고 그거 받고 여기저기 모아서 300만 원 하니까 500만 원이 됐어요.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4부 이자로. 요새는 뭐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100만 원만 빌려도 4부 이자. 늘 그렇게 주고 빌렸을 때니까. 그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인가. 그리고 10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형이 1000만 원을 딱 주면 좋겠는데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았다고 저보고 원리금 갚으라고 주셨어요. 그 2000만 원이 드디어 만들어져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사는데 그 집이 참 좋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딱 열면 무덤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너도 이렇게 죽느니라. 잘 살아라. 그런 메시지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만 원 그렇게 만들어서 집을 들어갔는데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은행에 36만 원 정도를 매달 납부를 해야 됐어요. 거기다가 친구한테 빌린 이자를 매달 보내야 됐고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교회까지 가려니까 그 다음에 제가 340세대 신방을 봄, 가을로 해야 되니까 차가 필요했는데 교회에서 차도 안 줬어요. 그래서 차를 샀습니다. 조그만 차를 할부금 14만 5천 원. 산재인께 와서도 그거 타고 다니면서 할부금 물었어요. 제가 오니까 차도 안 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능력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차를 몇 년 탔어요. 할부금 여기 와서도 계속 물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매달 나가는 게 14만 5천 원에다가 36만 원 이자 나가죠. 친구한테 이자 주죠. 거기다가 11조 원하고 감사원금은 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얼마를 줬느냐. 64만 원을 줬습니다. 계산을 빠르게 안 해도 이건 도무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는 사놨는데 어떤 땐 연료를 주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방이 없는 날은 선원 가지고 금곡에서부터 청량지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그래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퇴근이 11시, 12시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새벽 기도는 반드시 나가야 되니까 새벽에 여러분 칼같이 4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30분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목사가 일찍 가야죠. 17분 만에 금곡에서 청량리까지 달렸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그걸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는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왜 밤늦게까지 제가 이따가 집에 가야 됐는가 하면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또 두 개였어요. 대학부도 맡고 있었고 청소년부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340세대 제 지역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부가 어떤 부서냐 하면 요즘처럼 우리 청소년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나이인데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 근로청소년이었습니다. 걔들은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에 9시 돼야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걔들이 주로 사는 데가 숭인동 이런 데였습니다. 걔들을 신방을 계속 했어요. 신방 가면 너무 좋아하는데 걔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신방을 가야 되니까 9시나 10시에 가야 돼요. 9시나 10시에 가면요, 혼자 사는데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그 10시, 9시에 밥을 해줍니다.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사는데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일하면서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이 친구들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걔들에게 받았는지 몰라요. 걔들은요, 없고 없을지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방을 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답답해할 일이 없었고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기뻐하며 정말로 예수를 믿는 친구들, 목사인 저는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면서 때로는 돈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아이 돌반지 이렇게 금은방 가서 팔아가지고 그리고 교회로 출근을 해야 될 때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제게는 확 들어왔어요. 그게 감격이었고 그게 노래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1년 동안 있던 중에 사람 볼 줄 아는 산재영의 교회가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10월 16일 날 제가 선을 보고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 날 또 한번 보자 그래서 또 보고 그리고 부임을 했습니다. 뭐 처음엔 그리고도 저한테 그렇게 대접을 잘 안 해줬어요. 박성복 장로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 할부금 물고 있었으니까 자동차 할부금. 그런데 여러분 할부금도 물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는데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도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큰애를 보내고 두 살 터울인 둘째를 보냈는데 여기 새성민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성민교회에서 하는 목사 아이들이라고 조금 할인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두 아이가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는데 두 아이 돈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한테 참 미안한데 휴학을 시켰습니다. 유치원부터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산재의 교회 때문이 아니라 좋은 교회 왔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서든 금곡 살 때든 청량리에 있을 때든 서초동에 왔을 때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없고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빌립보서가 이 하박국 선지자하고 비슷해요.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는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기쁨, 기뻐한다는 표현이 16번 나와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주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만 기뻐했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세상이 돈이 더 많죠. 예수 믿는 우리가 없고 없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거기가 천국인 거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때로는 웃게 하시는 기쁨이 돈으로도 웃게 하시고요.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보다 더 잘 돼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쁨과 감격,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